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 받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식의 말씀,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우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임자해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때 미국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던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한국어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 이런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4년에 당시 6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주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 혼수상태에 빠진 그때 경험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알렉스 소년은 그 전에서 책에서 천사들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천상의 찬송을 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년 후에 생겼습니다. 2010년에 이 소년이 이 책에 쓴 모든 내용을 다 취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었다고 말하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거짓말로부터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사람이 쓴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쓴 책을 파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방문했다, 봤다 주장하면서 저술한 책은 쉽게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자든 아니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에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단어가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천국에 직접 가본 사람이 그러나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본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면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실체를 분명하게 목격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권리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묵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천국에 직접 가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받았고 또한 그가 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서 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대해 더 깊게 알고 배우기 원하기 위해서는 꼭 거기에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체험을 누려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 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훈련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교회에 대해 주시는 칭찬과 책망 그리고 약속하신 상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에 대한 주제를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이 세상, 지상의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그 영혼의 때, 부르심의 때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 천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세례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천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사람들이 천국은 없어, 허구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공언하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와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원하든 억지로 끌려왔던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교회도 내가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 자도 하나님이시요 닫을 자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늦게 도착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치고 열어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2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를 만반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의 지금, now.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 생명의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에 담당하신 구원의 주가 됨을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으로 가는 문이 항상 열리지 않고 언젠가는 닫혀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요 주 심판의 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교회를 미리 보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소리 같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 같다. 오늘 찬양 나팔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팔 소리 같다. 구약에 보면은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 지금 위급한 사건이 있을 때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일 그때 나팔을 불렀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다 말씀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희미한 이 소리 같기도 하고 초음성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팔 소리 같은 강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돌아보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1절 나오나요? 1절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의미가 분명히 더 자세히 다가옵니다.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What must take place. May take place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시는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고 둘째는 그 전에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장차 미래에 성취될 역사적인 사건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순간을 2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단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강권적인 그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깊은 잠에 빠지다가 신비스러운 꿈을 꾼 후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의 임재 속에서 그때 나온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그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 트론. 그 왕들이 앉는 그 큰 그 의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 계셨습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이 사장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4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앉으셨어요? 세상을 통치하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불안하는 시대에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자원이 가진 그런 강대국의 힘이 세계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올 그 때까지도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지. 그를 알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볼 때 중요한 것,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벽옥,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홍보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5장까지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상급을 주시든지 책망을 주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할 거예요? 그분의 감정, 느낌, 그분의 첫인상입니까? 아니죠.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기준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 주지 않았냐?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트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부흥회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도 살라고 강권적으로 내가 너에게 깨우쳐주고 너도 한다고 아멘하지 않았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맺은 언약만이 영원하고 그 언약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냐 책망이 되냐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장로들을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뒤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고 그 주위에 24명이 장로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24장로들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를 상징합니다. 신구약 교회 전체를 포함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 번호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앉아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4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소모나 교회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상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면류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지요. 왜 교회는 늘 자신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약속된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인내하며 전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의 정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예배의 정신은 첫째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의 음성, 우레 소리,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들, 일곱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교회의 특징,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라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불과하는 거죠. 성령이 떠난 교회는 고상한 건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늘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가정이든지, 생활의 터전이든지, 모임의 장소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생활로 이어지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죠. 거룩함.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 말씀합니다. 유리 바다 위에는 하늘나라, 유리 바다 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 바로 유리 바다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은 모든 지상에 이 우주에 있는 생물체 피조물은 유리 바다 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좌 위에 계신 분에는 아무도 궁창 위에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정과 같은 깨끗한 오점 하나도 없는 유리 바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이 감히 갈 수 없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게 구별된 수정 바다 그 위에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또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생물체들이 내 생물체를 상징하며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지혜와 권세로 지은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눈들이 가득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이 그들이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외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건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물두멍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 이런 엄명까지 내리셔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산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한 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실이 깨끗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기에 거룩함, 구별됨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죠. 우리는 주 앞에 깨끗하게 임재 앞에 나오기 위해서 늘 또 주의 날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요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함 받는 회개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10절로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0절 두 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마음속의 분노, 더러움, 죄악을 주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주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다 죽어야 돼요. 산 동물은 예배의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겸손을 상징하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겸손된 마음으로 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게 될지 믿습니다. 네 번째, 잠든 예배의 정신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10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 어때요? 드렸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어요. 그냥 내 던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관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 할지라도 모든 하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한 거예요. 세상의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때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아 아무런 자랑거리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자 이런 기대감이 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자신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도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이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면류관을 드려 하나님께 surrender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속에 전에 주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지요.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을 내어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드리는 것, 나의 재물과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우리가 나올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사랑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68시간 마음껏 써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하진 주의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무리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정말 급하고 주안이 있다지라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순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게 되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진행된다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멈추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 화형대에 쓰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무슬림 국가나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대부분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면 평생 동안 노동 수용소에 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왔더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현대인들처럼 이 시대에는 대부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내리는 쉽게 내리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몇 시간 후에 나는 죽을 수 있구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위해 이런 대가를 치르고 결국 목숨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갈림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도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대상,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주이십니다. 11절 전반절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십니다. 영광, 영광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몇 퍼센트, 다른 대상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정 예배 대상입니까?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보면 한때 세상 권력을 휘두르며 다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다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서 보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베살 왕이, 사도행전 보면 헤롯 왕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다가 결국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인생들에게 정하신 원칙은 분명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대상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광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늘에서 다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모든 영광,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저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외모, 세상의 명예, 돈, 재산, 자존심, 또 어떤 때는 성경 지식도 아주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녀, 재능,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거저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케 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들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세상의 권세자들부터 나온 줄 믿는다면 그 대상을 당연히 찬양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권세, 영광,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고 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수 인정하실 때 참된 예배자의 정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바로 왕이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나라에서 다시 풀어주라고 말할 때 이 말을 꼭 전해라. 이 백성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꼭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새로운 가나안 땅 이민가 가지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먼저 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서 영원 거할 하늘나라 천상의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위해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훈련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생활 어떻습니까? 예배 속에 모든 기대와 만족, 영광과 초점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실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도 그 영광의 기쁨이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